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새해 첫 금요 기도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밤에 우리 모든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결단하게 되는 이 시기에 있는데요. 이 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된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후반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실제 들었던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셨죠. 그게 3장 24절 말씀인데,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불칼을 두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범죄한 그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왜 영광을 돌려야 할, 찬송을 드려야 할 그런 신앙의 고백인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2절에서 깨달은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시분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놀라워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거기에 왜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고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는가? 그를 죽이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절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그 에덴 밖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서 솟아나와야 할, 만들어져야 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기간과 인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 있는 상태로 생명나무에 갈 수 없고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죽는 겁니다. 우리를 죄 있는 상태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상태, 순전하고 흠없고 깨끗한 그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둬들이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에덴 밖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긍휼이 어떠한 은혜인지를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죄 속에서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다음 절에 33절에서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왜 그 속에서, 왜 에덴 밖에서 고통하게, 왜 그 천국 밖에서, 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고통스러운 중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정말 유일하고 마지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부르신 성도의 영광과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에덴 밖 인생이 필요했던 것인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탄식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후대들에게 그 깊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도록 그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첫 번째 장, 그 첫 번째 챕터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는지 이 세상 살면 그 똑소리 나게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멋있게 이 한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성경 잠언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지위도 지켜야 되고 자기 권리도 지켜야 되고 자존심도 지키는 많은 것들 중에서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의 그 문제가 그 마음 안에서 판결나고 결정나더라 하는 그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선고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떨어졌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후반절 보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어떠한 더러운 것을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되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내 마음, 어떤 때는 그 마음 때문에 뿌듯했던 자신감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차마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릴 정도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사람의 한계가 여기에 나오죠. 그 사람의 한계는 겉모습이 더럽고 부패한 것은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렇게 겉모습이 깨끗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화 있을진저의 심판이 떨어질 만큼 하나님이 더럽게 보시는, 참아 보실 수 없는 그 모양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 무겁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정말 안전한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복되고 안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외식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있죠. 제가 일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들은 얘기가, 권사님께서 눈을 수술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을 수술하시고 나서는 세상이 너무 밝게 보여요. 그리고 변화된 어떤 생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소를 되게 자주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전에는 별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나니까 온갖 이게 다 지저분하게 보이는 집안이. 하신 말씀이 눈이 어두울 때는 집도 더럽게 산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청소를 하시게 되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도 눈이 조금 열리면 기준이, 청결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도 그 기준이 다른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청결함의 기준은 어떠한 것일까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깨끗하죠? 저 이 정도면 깨끗하죠? 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 깨끗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 특히 교회사를 보면 스스로 깨끗하기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애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운 어떤 들은 어떤 수도사는 광야에다가 그 나무 기둥을 세워서 죄짓지 않도록 일평생 십수년간을 그 나무 기둥 위에서 생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몸속 안으로 박혀있는, 못이 박혀있는 옷을 입으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수련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의 단초를 이루었던 마틴 루터 이야기 아시죠? 그 진노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에 그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그가 깨달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죠.
자신의 애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성이 갸륵하다 하여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하여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 더러운 것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4절에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들 중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감히 그 깨끗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인데 이렇게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거기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라는 욥의 고백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바로 만물보다 거짓된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데 바로 직후에 만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병자냐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해요. 그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나병 환자라는 특별한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만 국한된 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말씀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정말 중요한 성경적 이유가 있어서 그가 등장한 것입니다. 왜 나병 환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말씀이 떨어졌더니 나병 환자가 나오더라. 말씀이 오기 전에는 내가 계획 세우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목표를 이루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인정받으면 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문제라고 한다면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뭐 자녀 양육하는 문제,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그 고민 외에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근데 말씀이 그에게 딱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심판 사이에서 놓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그 사랑하는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오기 전에는 그냥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어떤 지위가 있거나 돈 있으면 큰 문제 없고 건강하면 문제 없을 수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달라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바로 사도바울이 얘기했던 죽었던 사람 그리고 문둥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그저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구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옷을 찢고 머리를 가리고 자기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을 가리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걸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쫓겨난 겁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나듯이. 근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진리를 여러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알도록 하시는 길인 것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형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입니다. 손발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그 질병이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하는, 그리고 그 진영 밖에 혼자 떨어져서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잠시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정말 원하는 것, 그가 정말 소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어떤 뭐 돈을 원할까요? 어떤 지위를 원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하게 되는 이 나병,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온 몸이 짓물러서 썩어가는 이 나병에서 깨끗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백성들의 가운데 거하는 것, 그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소원도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8장에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신랄하고 비난하고 또 의심하고 말 안 듣는데 그 사람만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과연 이 고백을, 이 간절한 그 주님이라는 고백과 그 자신이 부정하다는 고백과 예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살리실 수 있다는 고백을 누가 과연 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멸시를 실어버린 그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그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병의 환자 그 제가 그 문헌들을 읽어보니까 그 병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뜨거운 물 같은 데 손을 집어넣으면 아 뜨거워 하고 손을 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모든 세포에 통각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아픈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걸 빼야지 진정한 아픔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런 통증을 느끼는 감각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몸에. 몸이 아파서 우리가 참 저주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뜨거운데 손을 넣어도 감각이 마비되어서 정말 큰 일을 당하는 그 병이 나병. 바로 우리와 같이 많은 순간 자신의 마음에 만족하여서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를 감각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많은 때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그 생명이 그 치료가 정말 어디에 있는가 그 더러운 것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나병 환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부터 2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가 그냥 병, 그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고 병이 나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일인지를 더 강조해요. 그가 나음받은 그 기사를 보면은 그가 제사장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정결한 새 두 마리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갖고 오게 돼요. 우슬초,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새 중에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떠 있는 질그릇에 그 주겹 피를 내고 우슬초에 그 피를 묻혀서 그 나병 환자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서 그가 정하리라 선포한 겁니다. 그리하면 정하게 되리라. 그가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새 한 마리가 죽어서 그 한 생명이 죽어서 피를 내고 나머지 그 다른 그 새 한 마리는 들에 놓여져서 그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는 것. 하나님은 그 레위기 한 구석 귀퉁이에 있는 한 나병 환자의 그 규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빈틈없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빈틈없이 복음만 오직 그것이 무엇으로 깨끗해지느냐. 과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냐.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 말씀 나오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누가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임에게 약속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수련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해서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것으로 새 영 성령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받을 때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 열 번째입니다. 이것을 정말 그 인간의 그 어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죠?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를 굳은 마음에서 제거하여 건져내리라 하신 그 약속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정결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 마음에 그 피가 뿌려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받고 그 말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다윗이 알고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이여 시편 51편 10절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된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가 관심 없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한 적이 많은데 근데 정말 새 마음, 새 영,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역사와 기적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완전히 일치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걸 원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부정하고 부정한 이 삶에서 벗어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구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걸 원한다. 내가 그걸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씻음을 받았고 그 어린 양의 피와 맑은 물을 받았고 온전한 믿음을 받았고 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마음,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어 깨끗함을 입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약속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성취하신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그 하늘의 기쁨, 영원한 영광, 오직 하나님 그 품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헛된 시도, 헛된 노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믿음, 참 마음, 하늘의 그 복을 받은 하늘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했는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직 주밖에 나의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 의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 증거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